반갑습니다. 생예비 방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주 참 귀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늘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하는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은혜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은혜를 기다리네 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오라고 부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 어떤 화가의 그림 속에 우리 주님께서 대문에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 그림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대요.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노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얼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대문 밖에 하는 그러한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믿노라고 거이를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와 조물주 되신 아버지께서 피조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과 하나가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필요하였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의 역사가 주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주의 성령의 우리 마음의 감동하심이 함께 임해 주셔서 저희와 아버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참으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셨듯이 또한 예수님은 저희를 하나로 되시기 위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율법과 그 백성을 두심을 저희들은 알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전해야 될 그러한 새 천사의 기별의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시대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그 시대에 해당되고 중요한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 현대 진리,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구원하시는 현대 진리는 그 당시마다 큰 특별한 진리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의 구원을 결정지어오는 그 중요한 기별을 우리가 그 당시마다 그 시대에 맞는 현대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기별 때문에 그들이 시험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 멸망 때의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섭렵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 진리를 순종하느냐에 달려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확산 당시에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세계 재림운동 당시에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 전파 시대에 현대 진리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테스트 당해야 할 현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인류의 역사가 드디어 곧 맞춰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성경 기자들, 사도 요한, 다니엘, 요셉, 심지어 노아, 에녹까지 모든 옛날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마지막 시대에 혹시 자기가 살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상당히 소원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참 많은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70억이 넘었다고 하죠. 70억.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 현대 진리를 알고 이 진리에 의해서 판단받으며 심판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현대 진리에 의해서 변화받으며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현대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 진리가 온 세상에 전부 다 외쳐지고 퍼져서 모든 사람이 나는 몰랐다고 하는 핑계거리를 댈 수 없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도처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셔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마지막 한 번 큰 복음의 확산 운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러한 절호의 찬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시고 예언하신 바로 그 다음에 그 직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강제 명령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 지금 잔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한 그 기별이 마지막엔 큰 소리 외침으로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그 기별을 통해서 결정지어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과 핍박 시대 바로 전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준비되는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별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 외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것으로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교회의 운명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제사장들과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과 마지막 현대 진리가 높이 이제 들려서 외쳐질 때 이 세상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드디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요즘엔 드론 소사이어티, 드론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인 정찰기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무인 정찰기는 뭐냐면 아주 소형에서 큰 대형 비행기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이런 곤충 같은 조그만 벌레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쓰였지만은 이것이 점점 발달되면서 산업화되고 또 정보화되어서 이제는 세상 어느 도처에도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회사를 감시하고 가정을 감시하고 나라의 통치기구를 감시하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기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론 무인 정찰기는 이것은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큰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자유주의 나라에도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필요할 때는 무인 정찰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그만 벌레 같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좀 큰 비행기 모습으로 어떤 때는 아주 적은 소형 비행기 모습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면서 감청을 하는데 도청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음성들 또 우리가 보내는 모든 메일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들이 그것이 기록되고 그것이 정보화되고 수집되고 살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 인공위성에서 이제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이 돌면서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가 금방 수집되고 이젠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놀랍고 두려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좀 아는 사람들은 굉장한 지금 이 반감을 가지고 항의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음성이 점점 억압되면서 별로 큰 소리로 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정체 여러분이 지구촌 시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교회는 지구촌 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시대 하나의 명령이 한 가지의 명령이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명령이 온 지구촌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복음이 동시에 갑자기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대가 과거에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50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20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는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동시대에 갑자기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이 세상에 나라가 있어 온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우리의 운명을 아니 모든 지구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주님의 종들이 지금 날아가는데 이 종들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날아오는 세 명의 천사들의 기별이라 고 이름 붙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명의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왔더라. 아, 여기에 다른 천사입니다. 왜 다른 천사입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시고 예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계시를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옆에 있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어느 중요한 대목대목마다 더 강조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옵니다. 근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아니 기독교 가지는 것은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나가고 지금 예수를 알거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십억입니다. 무엇이 특별하다고 마지막 시대에 이 중요한 현대 기별에 영원한 복음이 또 들어옵니까? 아, 여긴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세 명의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지금 가지고 날라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펼칩니다. 영원한 복음을 해석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데 제일 먼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아, 여기 보니까 벌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펼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세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거기에 또 말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말입니다. 인간을 경배하지 말고 인간의 권위를 숭배하지 말고 인간의 조직에 굴복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왔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큰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날아오는데 그것을 펼쳐 보이니까 그 안에 네 가지 조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네 가지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 천사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 이제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니까 두 번째 천사가 곧 이어 따라오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만든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만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로 이 바벨론은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라고 전제하고 심판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에 가서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지금 펼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날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먹여서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 바벨론 세력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데 만약에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를 그들이 마셔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시 말해서 이 짐승 바벨론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셔서 취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텐데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유황불의 경험을 하고 고통당해 죽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년기 이후에 의인들에 대한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악인들에게 두 번째 부활한 악인들에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우는데 그 앞에 흰 보좌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앉아계시고 천천만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언도를 받고 그들이 태워 죽음을 받는 지옥불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당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당장 편하기 위해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타협하는 것은 당장 안전하고 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세 번째 천사에 의해서 여기 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절에 가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 세 명의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날아오면서 이 인류를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마지막 현대 기별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썸머라이즈해요.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종합하고 요약해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각각 자기의 기별을 전한 다음에 세 명이 함께 부르는 합창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새 천사가 이 중요한 마지막 현대기비를 1절과 2절과 3절을 부른 다음에 후렴을 이 세 명의 천사가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합창을 부르는데 그 합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새 천사들의 마지막 현대기별 경고의 기별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게 현대기별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새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그 마지막 기별의 요약입니다. 이렇게 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것을 analyze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보여준 이제 곧 이르러 올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지시하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영어에는 어떻게 그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지시하셨다. 이 말씀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 들어가 있냐면 영어로 signify. 그 말은 어떤 상징적인 sign.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해달별이 나오고 두 추수가 나오고 그렇죠? 어린 양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표가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상징들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놀라운 예언들을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천사를 보냈어요. The angel이에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 한 명이 와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들을 그때 그때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안에 다른 천사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세 천사의 마지막 현대 기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추수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 다른 천사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인데 그만큼 이것은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천사가 각각 따로따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이 날라오는데 같이 날라오다가 똑같은 기별을 전해요. 하나의 기별이에요. 세 가지 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의 기별을 한꺼번에 함께 전하는데 그것을 요령 있게 조금씩 나누어서 1절, 2절, 3절을 부르고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한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조금씩 그 내용의 순서를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이 세 명의 천사들이 각각 다른 기별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이 세상에 전파할 영원한 복음 마지막 기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는 따라가면서 무슨 말합니까?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는 그것은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자다라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천사가 소리치는 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동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는 달려오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의 사건으로 드러나고 폭로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누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는지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짐승의 표의 사건이에요. 그럴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너희는 죽는다. 지옥불에 타서 죽는다. 라고 주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 합쳐서 하나인데 그 기별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되고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되면 불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세 명의 천사들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고 있고 전파되어야 할 그러한 현대 기별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만약 이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올바로 해왔더라면 세상의 복음사업은 벌써 마쳤을 것이고 우리는 벌써 하늘에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귀의 연막정설과 마귀의 작전이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고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제가 한번 그 장미꽃을 보았습니다. 장미꽃 나무인데 굉장히 커요. 정말 큰 장미꽃 나무인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말이죠. 그 나무가 하나인데 거기에 맺힌 꽃이 세 가지예요. 똑같은 하나의 장미꽃 나무인데 거기에 장미꽃들이 달렸는데 한 꽃은 하얀색, 한 꽃은 분홍색, 한 꽃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같은 나무인데 같은 땅에서 양분과 물을 빨아올려서 꽃을 피웠는데 한 꽃은 하얀색이고 한 꽃은 분홍색이고 한 꽃은 빨간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천사도 하늘에서 똑같은 곳에서 내려와 날아오는데 한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되어서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세 번째 천사는 또 다른 색깔로 얘기하는데 너희들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바벨론에 속하면 너희들이 불에 태워서 멸망을 당한다. 너희들의 고난은 밤낮 쉼이 없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밤낮 쉼이 없습니다. 항상 쉼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난 밤새도록 하루 종일 온종일 24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밤낮 쉼이 없습니다. 영혼에 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변화시키시는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되 죄의 모든 상처와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하시고 치료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고 경험해야 그 속에서 참된 구원의 쉼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밤낮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쉼을 얻으려고 해도 쉼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됨으로 이제 곧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2013년부터 우리는 특별 국가종합보험에 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보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혜택이 이르러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공짜로 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다 돈을 내고 뭐 택스 내는 식으로 돈을 다 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것들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 회사들의 횡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의 힘으로 보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법입니다.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부인 영부인인 힐러리를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정계에 막혀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 인기 있는 대통령도 실패하고만 그 법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름 없는 한 흑인이 갑자기 상원의원에 당선되더니 4년 만에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 그 막강한 대선 후보자를 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민주당 안에서의 물론 그 일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존 맥케인스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이번엔 또 정말 굉장한 어떤 이슈에서 경제적으로 전쟁적인 입장에서 굉장한 수세에 몰려 있게 된 그런 입장에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어떤 소수민족과 흑인들의 마음도 흔들려서 이제 현직 대통령을 찍지 않고 밋 람니 주지사를 찍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서 휩쓸고 나니까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샌디였습니다. 샌디라는 이름을 가진 이 폭풍이요. 허리케인이 2,000마일의 폭을 가지고 말이죠. 미 동부를 쳤습니다. 20여 개 주를 쳤습니다. 그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을 반대하던 그런 주지사들이나 공화당 사람들과 대동해서 한꺼번에 작업복을 입고 그 현지에 다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TV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와선 이 일이 큰 재난으로 몰려왔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것이 섭리가 돼요. 요 모든 흐름이 정계의 흐름이 바뀌면서 다시 대통령이 재선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의 레거시는 그가 당선된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과거에 미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바마 케어 같은 이러한 개인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는 이런 제도는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이것은 미국의 헌법과 맞지 않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13년부터 우리가 오바마 케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혜택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서운 법입니다. 2014년부터 1년 후가 되면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스 라이선스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디가 주어지는데 심지어 이 아이디는 우리의 살갗에 집어넣는 very cheap이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깨알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대리집들을 우리 몸속에 다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말하지만 그것 자체는 짐승의 표가 아니나 그것은 분명히 짐승의 표와 함께 가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컨트롤하고 매니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페이지에 살면서 이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마지막 기회를 세상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현대 기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중요한 기별을 얘기하지? 뭐 또 예수 믿는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까? 심판을 세상을 테스트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복음을 단단한 복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난리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참된 복음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들은 타락한 복음이요 타협된 복음이요 삐뚤어진 복음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반쪽만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이 이 교회들에 들어왔고 교회를 판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난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아니면 교회가 어떤 신학자들이 꾸며내서 만들어내는 조작된 평안이지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진정으로 용서받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이 꼴지어지는 참다운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그들 영혼 가운데 밤낮 쉼이 없습니다. 밤낮 진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쉼,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죄의 본성에서 죄의 파워에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내신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없어요. 그 진정한 쉼과 평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서 그것을 겉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무엇을 쉬는 날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노동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에서 우리를 빼앗아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손을 대고 건드릴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쉬는 것입니다. 보혈의 씻음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함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도한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속에서 쉬는 것이고 주께서 오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가진 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이 참된 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키는 것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은 날짜를 지키는 것 같은 유대인들의 꼬장꼬장한 유전뿐만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굴복한다는 표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디 가라고 하시든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애였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예스 하면서 내 온 생애로 하나님께 굴복하여 따라가는 내 생애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쳤던 믿음입니다.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서 정말 그들이 영원한 복음의 경험을 했는지 그 참된 구원의 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지막 시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제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해서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제도를 높이는 제1일 첫째 날을 안식일로 바꿔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젠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이었으나 지금까지는 교육의 시대였습니다. 이젠 그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서서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시여 이 중요한 때에 이 중요한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4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세상에 다 전파되어서 세상의 끝을 맞게 하는 천국 복음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그 직전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불법이 성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거기 속지 말아라. 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 성도의 인내를 얘기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온다.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는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견딜 때다. 그 전에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양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기 전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거짓 기반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과 영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고수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십니까? 친구들의 오해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가족들의 질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친척들의 고소와 비난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잘 알고 있던 동창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데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남편들의 핍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부인들의 핍박에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앞으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분노와 핍박이 주님의 백성들, 여자의 남은 무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성도들의 견디는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경험은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체험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목록이 반드시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꺼내서 우리를 치료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과 명령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론적으로 복음의 경험을 한 자들의 결론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여기에 뿌려 놓았습니다. 그게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 양들을 먹을 것이라 주의하라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했고 그는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들어올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 읽은 그 영원한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흉악한 이리들이 전해준 그러한 가짜 복음 말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런 다른 복음 말고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해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죄에서 나와서 해방돼서 죄를 승리하게 만들고 죄 없이 살 수 있게 꼴지어주는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죄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을 떠나 죄를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린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는 불법이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코입니까? 우리의 눈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입니까? 무엇입니까? 아,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품성과 마음과 사랑의 정부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 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자로 변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전해지고 있는 통속적인 타협된 복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책을 펴고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참된 복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지금은 조용하게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각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심판이 진행합니다. 이제 곧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면 전체 세상적으로 드러나게 심판이 진행합니다. 무리가 갈라집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눈에 보이게 그룹그룹으로 심판이 지나가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그 원래 상태 진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끝에 가서 참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화려한 교회를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습니다. 지금은 권위자도 많고 지금은 참으로 많은 교회들도 많고 대형 교회도 많고 조직도 많고 교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다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해야 합니다.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러므로 이 네 번째 계명 속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법칙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20년, 100년 동안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리의 오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참된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맞는 타협된 복음을 받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간단한 것 같지만은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사람들이 왜 이 복음, 저 복음을 택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기질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 조물주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만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맞는 이기적인 목적에 맞는 그 복음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굴복하고 복음에 의해서 변화받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 참된 복음을 믿고 예수의 믿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하나가 되어버렸고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컨트롤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 설치되어 있고 무시무시한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 드론 시대, 이러한 놀라운 법이 만들어진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께서 진실한 백성을 통해서 이제 이 현대 기별을 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참된 종들 속에 속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이루실 때 우리를 그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되 우리에게 육체적인 정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아울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업을 마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천사들, 하나님의 기별자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으로 저희를 꼴지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